스톰. 이 말은 위력이 크지 않는 폭풍이 다른 자연 현상들과 합치면서 상성작용을 일으켜서 상상을 초월하는 대형 재난으로 발전하는 현상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처음에 한두 사람으로 대수롭지 않게 출발했다가 지금은 전 세계적인 대형 재난을 몰고 왔습니다. 코로나19는 퍼펙트 스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퍼펙트 스톰의 재난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19가 그 어떤 전쟁이나 금융위기, 자연재해에 비해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절망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 경제와 개인 사업 전반에, 국민 복은 전반에, 우리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입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로서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는 퍼펙트 스톰입니다. 이 코로나19의 퍼펙트 스톰의 파장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 국민들과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빠른 시일 안에 안정을 찾고 또 방역의 일선에서 땀 흘리며 전염을 막으려는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대원들, 격리된 자들과 대구 경북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는 바입니다. 1347년과 1351년 사이 약 3년 동안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에 희생된 사람은 약 2천만 명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시대였던 우리나라 인구가 그 정도였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백성이 몰살을 했다는 그런 정도의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흑사병이 창궐하던 그 유럽의 그 위기 때에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과 베자를 포함한 스위스 제네바 목사회 목사님들은 주일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했고 흑사병이 무서워 도망치는 교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흑사병이 무서워 맡은 양떼를 버리고 도망친 목사들은 그것으로 면직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강단에 설 자격이 없다고 면직을 시켰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흑사병과 6.25 전쟁에 비하면 너무나 절망적이거나 두려워 떨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언제나 위기는 있어 왔고 지금도 위기의 때이고 앞으로도 위기는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며 평안할 때에 공예배가 얼마나 축복된 예배였음을 감사하고 공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상황을 자신의 불신앙과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더더욱 아니 될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상 다른 모든 활동은 그대로 다 하면서 이 사태를 핑계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위배하고 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위험하다고 교회 공적 예배에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비판을 가하면서 개인적인 모든 활동을 하고 있다면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인본적인지를 심각하고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염병조차 이렇게도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면 영혼과 육체를 능히 지옥불에 던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우신 존재인지를 깨닫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봉주 대사이자 집사 때 쓴 새벽형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지난 주간에 제가 쭉 읽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읽었지만 이번에 다시 읽으니까 또 새로웠습니다. 그는 1949년생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거쳐서 외무공무원으로 미국 뉴욕 총영사를 끝으로 은퇴를 하고 한국 해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의 책 서론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책상 옆에 있던 기타를 집어들었다. 인생 문제로 골치가 아플 때면 난 사이먼 앤 가펑클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는 노래를 불렀다. 내 오랜 친구여, 어두움이여,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오늘 또다시 너 어두움에게 왔노라. 삶 속에 슬며시 어두움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대학생활을 시작한 1970년대 초반부터 어두움이란 놈은 내 멱살을 잡아채기 시작해서 아예 내 어깨 위에 걸터 앉아버렸다. 그 놈은 내 마음의 털을 잡고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다. 술과 담배와 이성과 합리주의와 사회적 성공 따위들이 내 마음밭에서 함부로 뛰어놀았다. 고입 재수생 때 우리나라 처음으로 전자 기타가 등장한 클리프 리처드 주연의 더 영 원제가 상륙했는데 나는 처음 들어보는 전자 기타의 환상적인 사운드와 주인공의 연주 솜씨에 넋이 빠지고 말았다. 기타에 얼마나 깊이 빠져들었던지 손마디에 굵은 살이 박일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됐다. 나중에 학원에서 프로 연주자로 대우해 줄 정도가 되었다. 전날에 술을 마시고 새벽 4시에 집에 들어가서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어두운 생활의 반복이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술과 담배 냄새에 찌들어서 예배드리며 찬송 부르면서 앉아 있어도 되는 것인가? 엉터리! 라는 주님의 음성에 큰 충격을 받고 어두움의 삶, 인생의 밤이 지나고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삶으로 완전히 삶이 바뀌었다. 술과 담배에 찌들어 거의 매일 새벽 4시에 집에 들어오던 사람이 밤이 주는 죽음의 재앙, 위암 말기 질병의 고통, 종교위원이었던 사람이 새벽 기도 위에 새벽 4시에 집을 나서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젊은 시절 새벽 설교를 위해 날마다 꼭두새벽부터 일어나야 하는 목사님들의 피곤한 삶을 지켜본 나는 절대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랬던 내가 새벽기도를 생활의 중심축으로 삼는 새벽기도의 환희, 새벽기도의 감동에 늘 몸을 부르르 뜨는 크리스천으로 변화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정도로 성도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일본 오사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두움의 사람에서 구원의 해방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밤중에 밤에 속했던 사람, 어두움에 속한 사람을 치심으로 밤의 죄악을 벗어나 교회를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밤중에 다 치심에,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에 두루 다니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30절에 그 밤에 바로와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42절에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라. 밤중에, 그 밤에, 이 밤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패와 타락, 음란과 온갖 죄악이 어두운 밤중을 기점으로 왕성하게 퍼지고 일어나고 사람을 덮칩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밤을 오 내 오랜 친구여, 내 오랜 친구 어두움이여 라고 밤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밤을 부르며 어두움에 빠져듭니다. 밤중에 술과 담배와 음행과 향락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죄악의 밤중에 죽음의 사자를 파송해서 처음 난 장자를 다 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없는 죄악에 취해 있었던 사람들,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무엇이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지한 애굽 백성들에 대한 한밤중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과 심지어 교회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교회에 나와서 인간적인 위로나 도덕적, 윤리적인 좋은 말로 근심이나 달래고 마음이나 편해지고 점심 한 끼 맛있게 먹고 가는 정도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인들을 어두운 밤을 벗어나지 못하는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죄를 책망하며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곳이란 생각은 전혀 없고 인간적인 위로를 받고 교인들끼리 교제나 하고 그룹을 지어 즐기고 심지어는 교회를 이용해서 다단계 돈벌이 장사를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좀 알아주지 아니하고 위로해 주지 아니하고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섭섭하게 하거나 책망을 하면 돌이키거나 회개는커녕 비난과 불평과 원망과 반항과 안갚음을 쏟으며 떠나가버립니다. 그 결과는 교인일수록 종교인일수록 죄악의 밤은 깊음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밤중에 재앙을 내리시고 밤에 심판의 칼로 다 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밤, 그 밤중에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은 교회에서 나타났습니다. 교회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는 우리를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가는 교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나가지 말라고.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리고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매라는 자에게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자기 집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으로서 오늘날 한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말합니다. 이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피로 사신 곳이고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피의 제단이 있는 곳이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날 밤에 집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죽음을 매라내면 피 묻은 집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있어야 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피가 없는 집만 골라서 죽음의 재앙이 덮친 것입니다. 그래서 피 묻은 집인 교회는 생명보존 보금자리입니다. 이곳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는 보금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가지 말라, 교회 모이지 말라. 종교인들은 또 교회 다니던 사람 중에 종교인들은 왜 모이는 당국이 협조 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려면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을 하나님 지키시지 개인 가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가정 지키시죠.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피가 있기 때문에. 피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몸에서 피 다 빼버리면 죽습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피가 살리죠. 교회가 구원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 형제와 네 아버지와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정탐꾼이 말한 것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붉은 줄. 이 말씀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뒀다가 약속한 그대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말씀입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한 라합과 그의 식구들을 구하게 될 이 붉은 줄에 대한 특별한 생명을 의미를 부여해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고 했습니다. 붉은 줄이 생명을 살리는 사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붉은 줄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구속의 피를 예표한다고 해석하고 그 라합의 집을 구원이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붉은 줄의 의미는 앞에서 생각한 대로 출애굽 직전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해준 문설주와 좌우 임방이 뿌려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진리를 통해서 보면 붉은색 밧줄은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붉은 피와 직접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죄값으로부터 구원, 죽음을 넘어가는 유월절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피로서만 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 외엔 그 무엇으로도 죄로 인한 사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탐꾼이 지적한 대로 붉은색 밧줄이 아닌 아무 밧줄이나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의 밧줄을 매달아서는 죽음의 사자들의 칼날 앞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식구가 다 죽게 됩니다. 사망을 넘어가는 붉은 밧줄이 메인 집, 이 집은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산 교회는 인간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방법,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방편인 것입니다. 라합의 집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다 죽임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라합 집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붉은 줄이 내려져 있었던 라합의 집은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강하달지라도 지혜롭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님의 피 없이 교회 없이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교회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럽니다. 피로 사신 교회, 피 묻은 교회, 피가 흐르는 교회, 피가 있는 교회, 재앙이 넘어가는 교회,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절의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오리기는 라합의 가족들이 오직 집안에 있을 때에만 구원이 약속된 사실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라합의 가족들이 오직 집안에 있을 때에만 구원이 약속된 사실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믿으시면 아멘. 호화 크루즈 유람선이었던 타이타닉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영국을 떠나 미국을 향해 첫 유람의 항해를 떠났습니다. 이 배의 승무원들은 그들이 택한 항해 코스가 안전하지 못하고 위험한 코스라는 경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타이타닉 호가 택한 항해 코스는 빙상과 많은 얼음 조각들이 떠있는 지극히 위험한 바다를 항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계획을 바꾸어 빙산이 없는 훨씬 남쪽으로 코스를 바꾸어 항해하라는 충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타이타닉호 선장과 승무원들은 대서양 항해 시간의 기록을 세우는 데 집중한 나머지 그 기록을 방해하는 남쪽 코스는 택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이타닉호는 절대로 안전하고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가라앉지 않는다는 교만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호 주변에 여러 여객선들로부터 여섯 차례나 빙상과 얼음 조각들 때문에 위험하다는 경고를 또 받았다고 합니다. 타이타닉호의 승무원들은 그 어떤 방해물도 그들의 배를 가라앉힐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무적의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것은 불행하게도 거짓되고 허무하고 무모한 믿음이었음이 판명났습니다. 그보다 그 바다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한 가지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던 동키호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 묻은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인생에게 충고를 해도 타이타닉호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어두운 세상은 밤에 취한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험한 각자 자기의 갈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밤중에 빙산에 부딪혀 부서지고 무너지고 가라앉고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세상의 모든 이단과 우상과 미신과 어두움의 사상에 안전과 구원은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오직 피로 사신 교회 안에 있을 때 생명을 보존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집, 구원의 방주, 구원의 도피성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만 하나님의 은혜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축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24절과 28절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24절, 28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규례로,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라. 식구대로 잡아라. 빨리 먹어라. 흐리 띠를 띠고 먹어라.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바깥 문에다 칠을 벌겋게 해라. 피 칠갑을 해라. 피의 규례, 피의 언약, 피의 비밀, 피의 속성, 피의 역할, 피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의 복음 안에, 피의 진리 안에, 교회 안에 순종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교회를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어린 양으로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피 흘려 사신 교회의 규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19의 재앙은 국가 경제와 개인 사업 전반에 국민 복원 전반에 우리들의 개인 일상생활 전반에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입히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 피해.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위기는 이와 같은 위기는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앞길에 이보다 더 심한 위기가 닥칠지 모릅니다. 생명이 오가는 위기를 닥칠지도 모릅니다. 이런 위기는 언제나 바다의 파도처럼 여러분 앞에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총체적인 위기에 대해 자신의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부패와 타락과 음란과 온갖 죄악의 어두운 밤중을 기점으로 무상하게 퍼지고 일어나고 사람을 덮친다는 사실입니다. 밤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밤중에 술을 퍼마십니다. 술집 이름도 술퍼마켓도 있더라고요. 어떤 포장마차는 혼수상태 포장마차도 있고 술퍼마셔서 혼수상태였대도록 마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밤에 퇴근하고 난 다음에 담배와 술과 음행과 향락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언제 하시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택한 백성의 구원의 날, 그날은 피가 없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언제나 구원과 심판은 같은 날에 옵니다. 하나님은 밤중에 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중에 해방을 받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애굽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밤중에 칼에 맞아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환희의 밤, 희락의 밤이 축복의 밤이 되는 것입니다. 밤중에 우리 하나님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를 발송해서 애굽의 죄악이 최고조에 달한 밤중에 죽음의 사자를 발송해서 썰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죽이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심판을 면제받고 넘어가는 길은 오직 피 묻은 집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잘 이해하시고 교회에서 내리시는 규례나 명령이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건지시고 온 가족의 구원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